오늘 새해 첫 주일 첫 번째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산 제물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전체를 매주 조금씩 강해 설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암송을 12장 2절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나자마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앞에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그러므로일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여 11장까지를 아우르는 방대하죠. 그것에 대한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진리 체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9장, 10장, 11장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치 괄호처럼 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루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는 정죄함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한 너희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유명한 이 구절들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홍성용 형제가 외우고 있 따에 여러분 1달러를 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아직도 저분이 외우고 있다에 1달러를 저는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이제 끝나지 않아? 오, 이야, 살아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올해 로마서 8장 한 번 더 하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신분이 아닌 것이죠.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듭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고,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을 한 주 한 주 짧게 분량을 정해서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장 1절만 다룰 것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실제 현장에서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실제 몸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드리면 이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많은 문제와 불행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걸 손해보는 것 같죠. 이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는 제가 예수를 믿고 1년, 2년, 한 10년 지날 때까지도 이러한 구절을 대하면 거부반응이 있었어요. 그냥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불편하고 헌신한다는 것 자체, 나 자신을 다 드린다는 자체가 내 행복함을 앗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묵상하거나 실험하는 대신에 그냥 지나가곤 했죠.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불행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 있잖아요. 문제와 불행에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스스로는 이 문제와 불행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양은 제가 시편 23편 설교할 때 그 양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한번 넘어지면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양은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한번 넘어지면.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에요. 사람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일어나지 못하는 양처럼 문제와 불행에 사로잡혀 있을 때 대부분 경우에 시도를 많이 해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힘들어요. 이유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넘어진 양이 목자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손해가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되는, 내가 목자에게 내 자신을 맡긴다, 의뢰한다, 손해가 되는 선택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 힘들 때 오늘 본문 같은 보석 같은 성경 구절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혹시 자유함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내 구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손해처럼, 안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엄청난 자유를 주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진 상태에서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좌절과 실망과 내 심령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제사 제도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구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제물은 sacrifice는 예외 없이 구별된 동물을 죽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동물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절차에 희생 동물에 일단 목을 따서 죽인 다음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칼로 각을 떠서 제단 숯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그때 작은 토막으로 분리된 그 동물의 몸이 태워지면서 나는 냄새가 올라가요. 레위기 1장 8, 9절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8, 9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이때 이미 희생동물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 버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토막이 났습니다. 그 내장과 정각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동물을 태워서 나는 냄새를 향기로 냄새로 내가 맡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칼을 준비해가지고 죽인다든지 태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 처소는 피로 얼룩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희생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종류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인 산재물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주세요. 산재물,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로? 그렇죠. 아, 역시 living sacrifice. 그런데 앞에 living은 살아있는 거고요. sacrifice, 희생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제물은 죽은 상태. 그런데 오늘은 희한하게 제물은 죽은 상태인데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니 이것을 형용 모순 또는 모순어법이라고 말을 해요. 동일하게. 따뜻한 아이스크림 이런 거죠.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아세요? 어떤 가게 앞에 작은 간판이 있는데 genuine fake watches, 진짜 가짜 시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영어로는 이런 표현, 모순어법을 oxymoron이라고 합니다. oxymoron. moron은 어리석은 또는 둔한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 옥수스, 그러면 날카로운 지혜로운 그런 뜻이. 지혜로운 바보, 날카로운 무딘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옥시모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산재물, 분명히 재물은 죽은 상태인데 살아있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너희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채로 너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의지가 생생히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죽은 상태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데 너희 몸은 살아있는 상태로 호흡을 유지한 채 너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살아있는 가운데 너 자신은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우리는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 그런데 그 의지와 생각과 가치가 주님께서 나에게 경영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한 가운데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시하는 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은 주님 앞에서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견주어 볼 때 이것은 비합리적이구나. 죄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아 이것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아니구나. 주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요? 그죠? 이 내용이 사실임을 정말 확신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을 확신하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술 취하는데 내어주거나 이거 생각해 보아야 돼요. 또한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을 믿는 이 내용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렌트를 산다니까요. 렌트 살아요. 저는 2009년 뉴질랜드에 이주해서 동일한 집에 렌트로 살고 있는데 1년에 서너 번씩 인스펙션이 나와요. 귀찮아요, 정말.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정해진 날 들어오겠대요. 인스펙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구문을 여는 열쇠 복사본을 이제 렌트 관리하는 회사에서 복원을 합니다. 부숙부숙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날에 안에 내가 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논리가 좀 막히나 봐. 그래서 그러면은 미리 약속하고 시간 어포인트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까지는 해놨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함부로 못을 치지 못하고 집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남의 집이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성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젠더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렌트로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처럼 아내를 개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형이나 문신에 대해서도 렌트 사는 내가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은 하지 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몸의 소유주이신 주님께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렌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여러 채를 관리하는 데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게 제가 이런 것을 할 텐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yes, no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저는 마약이나 대마초 반대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담배는 어떤가요?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저는 죄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몸의 소유권자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가정집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는 공장 용도로 바꿔진다? 담배를 벅컨벅컨 피우면서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도록 해라. 담배는 어찌 보면은 흙과 백이 아닌 중간의 그레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유익하지 못하다 싶으면은 통제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획득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렌트 사는 집을 돈을 일시에 지불하면은 내 소유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마음껏 모질도 하고 어떤 뭔가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내 집이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값으로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지르고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는 세대가 미디어와 콘텐츠가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몸,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눈과 귀 있잖아요. 내게 허용된 눈과 귀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음악이나 영상의 눈으로 또는 귀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아까 그렇잖아요. 음식 섭취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폭식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폭식이 죄입니까? 너무 맛있는데 그냥 뱉으시게 먹는 거 괜찮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뱉어지도록 먹으면 안 돼요. 배가 터져요. 관리해야 됩니다. 몸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사님. 눈과 귀가 허용되었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명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각자의 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위탁하신 것이고 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잠자는 시간들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 음식, 운동, 취미 활동 모두 계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유익되는 것인가? 통제해야 됩니다. 왜요? 내 몸은 주어진 것,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이 합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취미생활은 참 민감해요. 죄는 아니지만 내 삶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경계 대상입니다. 이 취미는 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취미예요. 어떤 사람이 바둑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전문기사가 아닙니다. 바둑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머리를 식히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바둑은 아주 고상한 취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둑에 몰입해서 바둑 두는 취미가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렌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바둑 두는 취미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둑 두는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되면 그때는 경계를 하시라. 아마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자아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요. 드라마 시청도 그렇습니다. TV 드라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쉽게 내 삶이 점령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빈 공간을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작은 크고 작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져요. 자,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시달려왔습니다. TV 드라마에 이어서 15편까지 보아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아픈데 보고 싶어요. 주인공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메커니즘이에요.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이것들이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한 드라마가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20편을 어차피 볼 거예요. 한번 시작한 드라마들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1, 2, 3편 보고 다른 사람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1, 2, 3편에 국합되면 반드시 나머지 17편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시멜로우를 먼저 먹으면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조금만 조절을 하면 돼요. 내가 할 것을 하고 이것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창조주의 매뉴얼에 따라서 채우는 대신 내 자아가 명령하는 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제가 아는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시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깊이 심취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반 수십만 장을 수집한 어느 대중평론가는 베란다에 쌓여있는 LP판들을 비바람으로 스파에서 부린 후 취재 나온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죠. 저 아이들에게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몰입합니다. 유럽 프로축구 선수들의 이름, 소속 구단, 시즌 타율, 연봉 계약 일정까지 바삭합니다. 녹화된 경기를 보면 되는데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실시간 중계방송을 시청해 직성이 풀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몰입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데 대화를 나눠보면 내면이 비가 오지 않는 논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몰입합니다. 합니다. 신체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지면 당연히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신경 써야 하고 몸을 건강한 상태로 가꾸고 음식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몸을 지으신 주님도 이것을 바라신다 믿습니다. 문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운동에 푹 빠져 이것을 삶의 목적처럼 세워놓고 사는 경우입니다. 신체적인 강건함은 있는데 영혼이 거칠고 메마른 상태라면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배웠으면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사건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살아내라. 그래서 우리 몸을 소유하시는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 드릴 그 희생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와 희생 동물이라는 존재가 다른 개체예요. 제사장이 자신을 죽여서 희생 제물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신약에 오면은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20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어요. 이때 큰 축하하는 기념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면죄부 사건을 비판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대학 정문에 붙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회복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한 가지가 모든 신자의 제사장됨. 그전에는 사제들, 성직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이것을 통해서 아니다. 믿는 사람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는 진리를 회복했어요. 자, 이 제사장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드렸을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각을 떠서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근데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내가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제사장인 내가 나의 몸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내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꿈이 있고 취미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은밀히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뭐예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회사 같은 법인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 이걸 자영업이라고 그러고 그 개인을 이제 자영업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식당 창업해서 오픈한 뒤 3년 내에 문 닫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85%라고 하는데 식당의 사장님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칼럼을 읽다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단 며칠을 일해도 사장으로 폼나게 일하고 싶다. 구멍가게라도 사장이 낫다며 자영업을 꿈꾸는가 아스라. 이는 장밋빛 착각이요 무지갯빛 꿈에 불과하다. 요즘 시대 자영업 대표는 타이틀만 좋을 뿐 감당해야 될 고통의 무게는 월급쟁이의 몇 배가 된다. 심지어 무턱대고 자영업을 했다가 망하기 십상이다. 창업을 한 10개 업체 중 겨우 한두 업체만 그럭저럭 현상을 유지한다. 자영업은 아무나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 월급쟁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월급쟁이가 더 행복하다. 자영업자 사장이 되면 상사에게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큰 자본이 없어도 대부분 돈도 명예도 없는 생경사정이 된다. 직장인이여 버티고 또 버텨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칼럼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영업인가? 왜냐하면 제가 세금 신고할 때 보니까 셀프 임플로이드 그렇게 그 부분에 틱 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영자, 여러분은 영적 자영업자예요? 내 삶의 경영자가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경영해요? 스스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걱정해야 되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물가도 걱정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다 내가 해야죠. 내가 주가되는, 내가 경영자잖아요.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Jesus Christ. The Lord. 어떤 놈이에요? Master,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 경영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에요. 그럼 나는 employed 된, 나는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금 맺으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과연 내 삶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어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삶 밖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 삶의 중심, 소위 말해서 체험은, 회장은 나였어요. 내 삶의 중심 좌소에 self라는 물이 영어로 뭐라고요? 물은 self입니다. 아, 이제 요즘 아재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내 self 자아가 내 삶의 중심 좌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예수님은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이러한 때는 내 삶에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실망도 좌절도 계속 내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던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밖에 계시다가 내 삶에 영접된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내 발 아래에 있고 자신은 내 삶을 지휘하고 경영하고 꾸려나가는 내 영혼의 왕좌, throne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견을 제시하지만 내가 보스가 되어서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때 부작용들을 나와 있죠. 그때 guilt, 정죄감도 여기 생기고 죄책감, 걱정들, 좌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critical spirit, frustration, aimlessness, 당연합니다. 목적 없음이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 좌소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삶을, 시간을, 차원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aimlessness, 당연하죠. 많은 fear, 두려움들이요.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처럼 많이 걱정하고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대부분 이제 없는 것들이 기도의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갈급함이 없죠. 이제 또 다른 모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앉힌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중심 좌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삶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앞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이러한 내 삶의 이런 일들 있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어디에 무엇이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좌소에 중앙에 위치하게 될 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앙 좌소에 있었을 때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의견이 반영된 채 내 삶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시간 가운데 있어서 자원 가운데 있어서 내 몸 전체에 있어서 관심과 삶의 요소들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때 행복감이 확 올라가요. 이 사람은 은근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중심 좌소에 앉으시도록 초청한 그 사람은 이 결단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오늘 주님을 중심 좌소에 모셨다가 내일 그 주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어떤 진리가 크게 깨달아질 때는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그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주님을 영혼의 중심 좌소에 모셔드리는 것을 거듭거듭 연습함으로써 내적 평안과 질서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2024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되 내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 좌소에 모셔드리는 이 연습을 또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기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